우리가 올해 들어서면서 주님의 교회 계획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만 8년이 지난 이런 시점에서 어느 정도 성장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그 방향을 설정을 하고 또 목표를 정확히 일러주고 그 기초를 정확하게 세우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주일 오후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세워졌고 어떠한 식으로 운영이 되고 치리가 되었는가 이거를 제가 알려주는 이 메가도 목사님의 책을 사용해서 알려주는 주님의 교회 계획을 지금까지 11번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주님의 교회 계획 12번째 그 시간으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교회의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왜 교회의 리더십, 또 지도자들이 필요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목사, 그 다음에 집사 등 교회에 필요한 그와 같은 그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 지도자들과 함께 어떻게 교회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거를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8장 전체 1절부터 이제 7절 말씀을 이제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메가도 목사님의 책을 쭉 따라서 하다가 오늘은 제가 이제 준비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옛날 설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은 2013년 12월 15일 설교예요. 제가 설교를 거의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2년 반쯤 전에 했던 그 설교를 이제 다시 반복을 이제 하는데 반복하는 이유는 더 이상 더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에게 리더십이 필요한가, 또그 리더십에 성도들이 어떻게 순종하고 따라가야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유기체, 하나님의 조직체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걸 그냥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오늘은 제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오후에 원래는 이제 청년들이나 오지 않지만 오늘 좀 같이 와서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돼서 계속 같이 올라오고 그 이후에 2부 활동을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 침례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여러 군데 다니셨죠? 그렇죠? 저만 해도 뭐 하여튼 뭐 발한짝 집어넣은 것까지 다 따지면 한 수십 개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이제 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교회가 평생 숙제구나. 처음에 이게 시작이 참 좋았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가보니까 그냥 딴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데가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니다 오신 분들도 있고,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잘못된 이런 교회를 다닌 분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종류의 그 과거 교회에 대한 이와 같은 그 속앓이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사람을 포함해서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평생 숙제인 것 같아요. 제 아이들 둘이 지금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와 같은 이런 독립 침례교회들이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잘. 문화가 다르고 하는 말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고 뭐 교회가 더잘 되고 한국이라고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그러한 그 개념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디에 있어도 교회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유기체예요. 유기체라고 하는 건 영어로 이야기하면 올가니즘이다. 여러분 우리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하여튼 뭐 균도 그게 자생적으로 자기가 다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의미의 이 기관이라고 얘기할 때는 올가니즘이다. 올가니즘, 유기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는 조직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조직체. 그래서 유기체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로 보는 거예요. 즉 생명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그럼 그 안에 핵도 들어있고 분자도 들어있고 전자도 들어있고 해갖고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그냥 가만히 둬도 살아가는 거 있죠. 그런 생명체. 예,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유기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조직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이 땅에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무언가 조직이 있어야만 이 모임이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기체적인 그러한 교회와 그 다음에 조직체적인 교회 이 두 개에 대해 혼동을 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혼동이 되면 교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유기체만 강조를 해요. 유기체. 생명체니까 그냥 두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나 뭐나 전혀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다 알아두면 그냥 모든 게 그냥 자동으로 돌아간다. 교회 목사가 설교 이런 거 준비할 거 없어요. 그런 모임에 가면 그냥 주의 만찬하고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냥 말씀 다 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목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섬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밥하는 거 이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아도 다 잘 되게 돼 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조직적인 그런 거 전혀 가미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면 교회가 자동으로 잘 된다. 이런 개념으로 운영하는 교회를 보통 이 유기체적인 그런 교회다. 특히 가정교회, 집에서 모여야만 교회가 된다. 이런 거 주장하는 분들은 조직체적인 건 아예 고려를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두면 돌아가게 돼 있다. 조직체는 조직만 잘하면 교회도 세상 기업처럼 잘 굴러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히 현시대 메가처치라고 하는 그런 큰 교회들이 운영하는 그와 같은 교회의 형태입니다. 프랜차이즈 하나 두고 다 이름을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둘이 치킨 뭐 이렇게 치킨 쭉 돌리듯이 이름 하나 두고 그러면 그냥 뭐 전국에 그 교회 이름으로 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둘 중 어느 하나가 옳으냐라는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둘 다가 필요하되 이걸 어떻게 균형 있게 우리가 취사선택을 하고 요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가 중요하고 하나는 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출애굽기 18장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과 그 다음에 신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과 이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이 교회가 제대로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거 운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이 진행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바이러스, 세균 하나도 다 자기들끼리 질서를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지 그냥 둔다 해도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저 우주공간에 떠있는 수백 조개 그 많은 별들이 결코 부딪히지 않고 자기들의 궤도를 따라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체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교회 갔더니 교회가 지저분하고 무질서하고 방종에 빠져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내걸면서 방종하게 사는 그런 삶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교회의 리더십이 필요한가? 질서가 없으면은 그러면 어떠한 모임도 운영이 될 수 없다는 거 이거를 좀 기억하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이집트 탈출 이후에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 꼽으라고 하면 그러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영어로 엑소도스라고 하는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BC 1491년 1월 14일 그날을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1월이고 지금 달력으로 보면 4월 한 5일에서 10일경입니다. 바로 그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쯤에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이집트, 보통 우리가 애굽이라고 부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 모세의 손을 통해 탈출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 당시 탈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와 이 수만 주로 셌기 때문에 남자의 수가 정확하게 60만 3550명이라고 민수기 1장 46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남자가 한 60만 명 됐으니까 한 가정에 한 5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곱하기 5 하면 5, 6, 30, 300만 명 정도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구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이집트 탈출한 바로 이후에 파라오가 후회하고 군대를 끌고 돌아오고 홍해가 갈라졌다가 홍해가 다시 합쳐지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먹을 거 사건이 생기면서 만나가 주어지고 또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석에 물이 나오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 아말렉이 저 후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한 두 달 동안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때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이 유기체로서 특별한 조직이 없이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 조직이라고 하는 건 단 하나, 모세와 함께 장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장로는 뭐냐? 부족들의 대표를 장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족들이 있으면 그 부족들의 대표, 이 사람들하고 모세하고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해서 두 달 동안 간신히 이제 지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탈출한 지 약 두 달 정도 되었을 때 이 유기체로 운영이 되든 아무 조직이 없이 운영이 되든 이스라엘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내용이 여기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기체에 조직체가 더해지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이제 7절 말씀 가서 보시면 모세가 출애굽 사건 전에 40년 전에 미디안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가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딸 중에 하나 이제 십보라를 취해서 그래서 두 아들을 낳는데 두 아들의 이름이 3절 가서 보니까 하나는 게르솜이고 하나는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탈출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기 전에 자기가 먼저 보냈던 그 아내와 두 아들,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미디안 땅에서 자기의 장인이 이 모세를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이제 12절 가서 보면 장인이 모세가 들려주는 이집트 탈출 이야기를 듣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그 이방인들의 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이방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 여기 지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 나오고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욥기에 욥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 사람이 나와요. 대충 요런 정도 사람들, 또 여자들 가운데는 모압 여인 룻이 나오고, 그렇죠? 뭐 요 정도 사람들이 이방인들로 구원받은 그와 같은 역사가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드로가 나이가 들은 상태에서 지금 모세의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모세의 진영에 이르러서 가만 보니까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13절 가서 보겠습니다. 12절 읽어볼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취하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빵을 먹으니라. 바로 그 다음절에 다음 날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으므로 모세의 장인이 그가 백성에 행한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이 백성에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아있고 온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서 있느냐 하고 묻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아내와 두 아들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가 지금 장인과 함께 같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며칠 정도 좀 시간을 내서 자기 아내와 또 두 아들과 함께 또 장인이 그렇게 40년 동안 자기를 봐줬던 장인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장인과 함께 그래도 며칠 지금식으로 해서 좀 휴가를 좀 내고 그렇죠? 전국에서 즐겁게 이렇게 좀 이렇게 지내면서 시간을 내서 휴식도 취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성경 가서 보니까 장인이 와서 음식 먹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지금 재판하기 시작을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다음날, 바로 다음날부터 문제의 원인이 뭐냐? 모세가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재판했다는 거예요. 백성의 모든 문제. 그러니 300만 명이 있는데 그 한 사람 앞에 와서 내리 줄을 서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니 말 그대로 밥 먹을 시간, 앉아서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도저히 거의 끝이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를 이드로가 보니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6절에 있는 대로 모세는 재판을 통해서 그냥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법이 이렇다, 규례가 이렇다 열심히 가르쳐 주는데 본인은 영의 양식을 먹을 그런 시간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이 지도자, 목사, 여기 아니면 모세 이런 사람이 먼저 먹어야 남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데 본인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시간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니까 이것은 지도자에게 합당하지 않다 하고 이드로가 조언을 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목사가 너무 바쁜 거예요. 우리 교회의 나라 목사님들이 얼마나 압박을 당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7일 동안 새벽 기도해야죠. 예배가 몇 번이에요? 신방 다녀야죠. 그렇죠? 또 거의 모든 거 다 CEO로 앉아서 계획자야죠. 다 불러서 그렇죠?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해야죠. 언제 성경 말씀 보고 언제 경건서적을 읽고 언제 설교를 앉아서 몇 시간과 앉아서 어떻게 설교해야 될 것인가 언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교를 이제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합니다. 토요일까지 다 끝내요. 그것은 푹 자고 이제 놀고 그러고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8시에 앉아서 다시 한번 보고 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보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다시 정리를 해갖고 그러고서 오늘 아침에 와서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해도 집에 돌아가면 야 다운이 돼서 야 절망스럽다. 그렇죠. 왜 이렇게 오늘 설교가 안 됐냐. 이렇게 해도 그런데 그걸 앉아서 적어놓을 그런 시간도 없는 상태로 쫓기면 말씀이 맨날 똑같은 거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를 좀 놔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걷기도 하고 별도 바라보고 그렇죠. 뭐 이렇게 좀 해야 그래야 뭔가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드로가 가만 보니까 모세의 형편이 지금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뛰는데 이거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모세의 장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대가 행하는 일이 좋지 아니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모세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새벽부터 들고 뛰는데 뭐라 그래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철야 기도까지 뛰는데 좋지 않다는 겁니다. 좋지 않다. 이게 세상 사람, 아니, 어느 면에서 뭐 믿는다 해도 이드로가 깊은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 아니라고 보이는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이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뛰면 밖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봐도 그거 좋지 않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좋지 않다는 겁니다. 좋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와 백성이 둘 다 곧 지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이 일이 너무 무거워서 너 혼자 이거 감당하는 건 불가능하다. 너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신학교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 목사에게만 와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생기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의논하고 또 교회에서 세운 집사, 지역인도자, 그렇죠? 여기 분들하고 의논을 하고 그거 안 되는 것만 이거 들고 와서 목사에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에게만 이 문제를 들고 오면 그러면 다 지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인들이 다 독특한 분들이라고. 보통 독특한 게 아니에요. 영혼의 자유가 너무 많아서 독립심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립침례 교회를 한다 그랬잖아요. 독립이 아니라 고립. 자기 하나만 딱 보고 그 외에는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누구하고만 상대하려고 하냐. 목사하고만 상대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이. 일이 안 되는 거다. 자, 그래서 19절에서 23절에 이드로가 주는 조언이 나눠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줬어요. 먼저 19절에서 20절 가서 보니까 너는 하나님 쪽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백성의 사정들을 가져가서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규례와 법을 가르쳐라. 신약 시대에 말로 이걸 표현하면 기도와 말씀 선포만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교회 목사 기도와 말씀 선포하는 것에만 전무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백성을 치리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21절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10명을 다스리는 사람, 50명을 다스리는 사람,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백성들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취해서 조그마한 그런 일들은 일단 1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야. 그것보다 더 큰 거 나오면 50명, 더 큰 거 나오면 100명, 더 큰 거 나오면 1000명. 그걸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 모세에게로 이 문제를 가지고 와야 그래야 모세 너도 살고 백성도 살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여야 이 백성을 치리하는 일이 모두에게 쉽게 된다고 지금 2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유기체적인 그와 같은 모임에 조직체가 드디어 가미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유기체만으로는 문제를 못 풉니다. 유기체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보통 우리가 이드로의 경영 기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드로는 인생은 뭐 한 70세고 지금 살았을 거 아닙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만 그 민족들의 제사장으로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적어도 몇십 년 동안 해본 결과 이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 백성을 치리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가동을 해야 된다. 지금 이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세상 경영기법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면 그게 맞는 일이냐.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유기체 교회만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 세상 경영기법이지 그걸 들고 들어오면 안 된다. 아닙니다. 이드로가 교리와 아니면 율법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그건 월권 행위에 안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이방인 아닙니까? 그렇죠?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리를 가르치고 감 나와라 대추 나와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드로가 이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생 경험에서 나온 인생의 조언을 준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조언 준 거예요. 상식 수준의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게 세상의 기법인가 아니면 교회가 받아들여도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께서 진리의 영께서 계시면 잘 구분을 해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오늘 오후에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침례교회와 함께하는 이영현 교수의 온라인 마케팅 강좌 이렇게 해갖고 이제 오늘 이거 끝난 이후에 3시간 정도 SNS, 이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뭐고 이 안에서 어떻게 온라인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3시간을 하게 됩니다. 이거 하게 된 배경을 여러분에게 잠깐 좀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사도 바울 당시에 바울이 한 2만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30년 동안 선포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편만이 전달했다 그랬어요. 유럽 대륙 거의 까지 스페인까지 이렇게 해서 편만하게 전달했다 그랬어요. 그 편만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로마의 도로였어요. 로마 사람들이 잘 닦아놓은 그런 도로예요. 사도 바울이 이건 세상 사람이 만들어놓은 길이야. 이걸 내가 뭐하러 사용을 해? 하고 산골짜기로 다니고 이랬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닦아놓은 거지만 꼭 세상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잘 이용하고 해로를 잘 이용하고 심지어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런 특권까지도 이용을 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될 때 말 그대로 로마에까지 편만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단 말입니다. 지금 21세기에 저와 여러분이 전달해주고 싶은 그와 같은 정보가 뭐냐?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있다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복음의 소식, 그게 우리가 전달해야 될 정보 맞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그와 같은 통로가 뭐예요? 그게 인터넷이고 사이버 스페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악한 용도로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쉽게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그런 정보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길이 지금 인터넷에 뚫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올바르고 유용한 그런 정보가 들어가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인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다 같이 의논을 하고 이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고 오늘 시간과 또 돈을 들여서 이와 같은 일을 오늘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거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의 경륜이라든지 인생의 조언이라든지 또 인생의 방법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또 이거 이야기하니까 아 그럼 젊은이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락 음악 꽝꽝대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기본 속성하고 맞지 않게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길은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냐 악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지만 락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에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은 우리가 도입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을 잘 사용을 해야 된다. 여기 모세가 이드로가 그와 같은 말을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곧바로 수용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건 인생에서 나온 지혜지 사람의 어떤 수단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구약시대에 이렇게 되면서 이 유기체적인 그런 모임에 드디어 조직이 더해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신약시대도 한번 넘어가서 우리 한번 사도행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D 30년경 오순절날, 오순절은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6월 초순이 되는데 그 6월 초순에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셔서 신약시대 교회가 이제 생성이 됐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가서 보니까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생겼고 4장 4절 가서 보니까 5,000명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것도 그 당시에 남자들 수만 셌으니까 8,000명이 남자면 그러면 여자들하고 다 합치면 적어도 2만 명, 3만 명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가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 하여튼 30-40%가 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 어떻게 위에 있는 베드로하고 이게 몇몇 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집안에 집으로 모이는 집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100% 유대인들의 교회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빨리 재림하셔서, 그래서 모든 것이 원상회복이 되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 이걸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다가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공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산을 갖다 다 팔아 바치면은 이제 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재산을 가져다 갖다 바치면 이거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생겨나야 되는데 이런 이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같은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팔아다가 숨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갖다 바치면 교회에서 그걸 누군가 해서 잘못해서 옆으로 치워서 자기 혼자 이득을 취하는 이런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혼쭐을 내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이 되면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해서 어휴 돈 문제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다간 큰일 나겠구나 죽겠구나 하는 이와 같은 두려움이 이제 그들 가운데 이제 임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끝난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생겨? 6장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들을 대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하는 그런 과부가 있고 유대인들 가운데 외국에 살다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리스 말을 하는 그런 과부가 있는데 아, 이 두 사람을 차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구제물을 가져다 주는데 누구에게만 더 많이 가져다 줘요. 유대 땅에 원래 살던 히브리 말을 하는 과부에게는 많이 주고, 그렇죠? 이 외국 땅에서 살다가 이게 들어온 이 그리스 말을 하는 과부에게는 적게 주니까 어떻게 불평불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제부터는 유기체로는 교회가 움직이지 않겠구나. 이 구약시대에 이 이드로의 조언이 생겼던 그 배경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서 사도행전 6장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이에 열두 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이거 내가 빵 나눠주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언제 전달하냐는 거예요. 난 이제 그런 일, 그런 거 하는 거는 합당치 않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린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기체만으로는 교회 경영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신약과 구약이 둘 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직체를 이제 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빵 배급하는 거, 구제하는 것까지 일일이 다 들고 뛰면 언제 말씀 전하고 언제 묵상을 하고 언제 기도하고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서 선한 자들을 찾아내면 그러면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본래의 목적 뭡니까? 말씀 전하고 사람 구원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묵상하고 이런 일들에만 전념하겠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둘을 컴바인해서 같이 살펴보니까 원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 형성이 될 때 또 교회가 작을 때에는 목사가 홀로 유기체 교회를 관리하며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까지 하나도 나가지 않고 다 여기 그대로 있으면 한 1500명, 2000명쯤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이들 나갑니다.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아, 교인이 50명일 때는 같이 계란 라면도 끓여먹고 그걸 삼계탕이라고 그러는데 라면도 끓여먹고 뭐도 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그때가 그립지 이거 사람 500명 되고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나 이런 교회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아예 정해놓는 거예요. 이 교회는 헌법에다가 좀 적어라. 뭐라고 적습니까? 200명이 넘으면 무조건 교회 사람들 딴 데로 보내는 거를 헌법에 적으시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운영이 됩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150명 넘으면 무조건 나눠주라는 거예요. 200명 넘으면 나눠주고.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작을 때 이때는 유기체 교회가 가능해요. 근데 적정 사이즈가 넘어가면 저절로 굴러가는 교회는 안 됩니다. 맞죠? 유기체 교회라는 거 저절로 굴러가는 거거든요. 이런 교회는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제가 그렇게 썼어요. 성도들이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 괴롭히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이 안에도. 목사와 생각이 달라서 문제가 나오면 꼭 목사 반대편에 서는 사람도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교회는 안 떠나겠다고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뭐 좋은 거에 사람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적당한 그런 조직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교회가 어느 사이즈를 넘어서면서 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바로 이 시점에 지금 놓여 있어요. 지금까지 느슨하게 교회를 이제 운영을 해왔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주님의 교회 계획 시리즈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우리 동아를 비롯해서 청년들까지 다 올라와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앞으로 교회가 더 커지면 어떻게 교회를 이끌고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그런 청년, 청장년, 그 이후에 장년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다 같이 말씀을 들으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집사님도 몇 분 계시고 지역 인도자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는 섬김 부서가 있어서 그 부서를 맡은 분들이 주방도, 그렇죠? 주차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섬김 부서로 이게 섬겨주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아이들 가르치는 거거든요. 교사 등 이런 것들로 나누어서 조직체를 지금 운영하는데 최소의 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비대해지면 유기체가 사라지게 되고 조직체만 쓰게 되면 그것도 망하는 징조로 가는 거거든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 최소의 틀이에요. 영혼의 자유도 있고 그러면서도 무질서를 최소화하려고 가지고 있는 그런 틀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목사가 변했다, 그렇죠? 예, 교회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그런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그분의 영혼의 자유이기 때문에 뭐 그거 제가 옳다 그러다 뭐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갖춘 최소한도의 이 조직은 성도들을 누르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조직이다. 이거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르기 위한 조직이 아니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그런 조직이다. 그 섬기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도 소위 얘기하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운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도 이제 집사라든지 이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약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을 갖추어야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무질서한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치고 올라오는 게 이게 무질서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게 무질서한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정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질서를 깨는 사람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도 그 로마 시대에 그 악한 황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나마 그게 있어야만 이 질서가 나라에 유지가 되면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서를 존중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 무질서다. 이 무질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었던 확증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예배드리는 것도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음식하는 것도 심지어 화장실 쓰는 것 청소하는 것도 주차 봉사하는 것도 모든 게 다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옆에 뭐라고 써있냐,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랄랄랄랄랄라 하고 이러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저희가 6월 11일 날 동성애 집회에 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안타까우냐. 거기 와서도 주여 삼창에 뒤로 넘어지고 랄랄랄 하고 있으니 이거 그 앞에 전경들이 다 서있고 그런 데 다 뒤집어져 있고 이러니 여러분 들고 가서 동성애는 아니라고 그것만 하면 되지 그러나 왜 뒤집어져요 이 뒤로. 여러분 이런 것들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좀 그 불쌍한 거예요. 거기 목사가 오래 오긴 왔는데 참 얼마나 그 동성애하는 사람만큼이나 불쌍하더라고요. 야 정말 교회가 이게 뭔가. 그리고선 찻길에 다 뒤집어서 누워 있으니 기도는 다 랄랄랄라 하고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세요. 한국 사람에게 한국말을 왜 줬냐. 한국말로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한국말로. 영어는 미국말 하는 사람이 영어로 기도하라고 주신 거고 왜 뒤집어져요. 거기 가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고 나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이것만 들고 있으면 되지 왜 뒤집어지냐고.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나님은 무질서를 미워하세요. 동성애를 반대해도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질서 있게 딱 들고 나는 반대합니다 이게 질서 있게. 내년에도 또 갈 거예요. 질서 있게 할 겁니다. 질서 있게.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기둥을 딱 이렇게 해서 들고 가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플랜카드를. 그렇게 있으면 서로 일하기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질서 있게 반대를 해도 그렇고 찬성을 해도 그렇고 질서 있게 일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교회에 왜 필요이냐.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 있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다. 자, 그럼 조직이 필요하면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되냐. 그걸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리더의 조건, 구약시대에 가서 보니까 능력 있는 자들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이야기하고 신약성경인 여기에다 더해서 두 가지를 주세요. 정직하다는 평판을 받아야 된다. 아, 저 사람 참 정직해.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어요. 다른 성경에 정직이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스트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정직하다는 평판을 가져야 되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라야만 이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교리와 말씀에 정통하고 타인의 눈에 그렇게 비춰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리더가 되려고 하면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집사가 되고 지역 인도자가 되고 교장 선생이 되고 뭐가 되려면 목사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래야만 된다 하면서 거룩한 삶을 이루며 가정생활에 충실한 그런 사람만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다. 우리 교회에서는 늘 강조하는 게 가정생활이에요. 가정생활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데 가정이 점점 더 불화가 생겨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정생활 잘하고 충실해야 된다. 두 번째, 인간의 상식과 사회적 통념 안에서 사리분별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로이드 존스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는 반드시 사회생활 경험이 있어야 된다. 사회생활 경험. 성도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고통 가운데 이 직업을 지금 가지고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면 그 사람들 위해서 줄 수 있는 위로의 말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직적으로 도둑질을 하거나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이 사회의 이 구조 악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어떻게 목사가 이해를 하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사회생활 경험이 있어야 된다.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면 그 교회는 망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그래서 부목사나 사역자나 리더를 세웠더니 뭐라고 얘기해. 나는 하나님만 섬기지 목사는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빨리 내쫓아야 돼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하고 1대1로 하는 사람이라고 목사 다 바이패스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교회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모든 리더는 교회의 목사의 지도력에 순종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같은 방향으로 배를 이끌려고 해야 돼요. 조언과 충원은 가능하지만 리더들이 다 자기 방식을 고집하면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마다 목사의 특징이 다 다릅니다. 목사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설교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책도 잘 쓰고 신방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이런 목사는 없다. 근데 성도들은 그런 목사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A교회 목사, B교회 목사 다 특징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사랑침례교회에 들어왔으면 이 목사가 좋아하는 취향을 따라서 믿음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이 안에서 자꾸 불평하면 모든 사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탐욕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자리 다툼하는 사람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집사 형제들도 로테이션 하면서 가능하면 좀 돌아가는 그런 방향을 우리가 이제 모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과거의 경력, 학력, 재산 이런 거 내세우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는 영구히 리더가 안 됩니다. 왜? 제가 안 시켜요. 예, 제가.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내세우면 안 돼요. 제가 늘 말하듯이 리더는 사람이 따라와야 리더가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리더가 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고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섬기면 자동으로 리더가 됩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저에게 와요. 목사님, 저 사람을 좀 내년에 좀 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좀 해라고 저한테 이렇게 조언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자기를 내세우면 절대 교회 리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파적으로 인사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 이 낭독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뭐 오전 기도, 오후 기도 다 보세요. 가능한 한 골고루 이렇게 배분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어떤 사람만 특별히 해서 1년에 매달 12번 기도하게 하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래서 편파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제가 드릴게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 대체적으로 목사가 하는 틀이 맞으면 여러분이 따라오셔야 돼요. 100% 나하고 똑같이 해달라 그러면 교회 차리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교회를 차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12번째 강의의 가장 큰 거 그거야. 나랑 똑같이 해달라 그러면 교회를 차리는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면 전반적인 틀이 맞으면 따라오셔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사람 둘하고 모세가 100%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똑같고 지향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성격은 서로 다를 수가 있고 취미는 다를 수가 있고 뭐 하지만 그런 모든 건 다 제쳐두고 모세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존중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그 두 사람만 이 광야를 마감을 하고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목사를 판단하냐?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교회 여러분이 목사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아니면 또 나가셔서 이제 목사를 어디 교회에서 이제 가서 목사를 이제 누구를 초빙하든지 하게 돼요. 그러면 뭘 보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냐?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이 이루어놓은 일을 보고 판단해야 돼. 입에 말로다가 판단하면 백발백중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실패한 그 사례가 지금 서울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 그 실패했잖아요. 어려움이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를 지금 잘못 세우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냔 말이에요. 어떤 일을 과거에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어떠했는가 과거가 그 사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그 좋은 목회자를 제가 끝난 이후에도 뭐 어떤 사람이 누가 와서 목회를 해야 될 텐데 말 잘하고 인물 좋은 사람 데리고 오면 그러면 백발백중 실패해요.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가정, 가정에서의 행실, 그 사람의 부인, 그 사람의 아이들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들이 돼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판단해서 교회 목사로 세워야 그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기체에다가 조직체가 가미가 돼서 온전한 그런 공동체로 형성이 될 때 어떤 변화가 생겼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모든 모습을 갖추면서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신학교에도 이렇게 되면서 7명의 신실한 그런 사람들을 선출하면서 교회가 이제 확장이 되는 가운데 드디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3장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그와 같은 기능을 행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4년 정도만 다니면 지금 그럼 우리 교회 가장 높은 데 있는 분들이에요. 4년 정도 생각해보세요. 8년 전에 한 10명 정도에 시작을 해서 40명, 뭐 100명 뭐 이렇게 오는 가운데 또 나간 사람들이 반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 우리 교회에서 뭐 7년 됐다 그러면 거의 제일 높이 있는 연륜으로 봐서 우리 교회 그런 상태거든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미디어 선교를 하겠다 하고 유튜브에 설교 말씀을 올린 게 지금부터 딱 4년 됐습니다. 2012년 5월. 2012년 5월에 유튜브 해서 올렸는데 한 달에 몇 명이 들었냐? 2100명이 들었어요. 한 달에. 지금 한 달에 한 20만 명이 들어요. 그러니까 100배 늘어난 거예요. 4년 동안에. 그렇죠? 이렇게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디어 선교원금을 해서 우리가 지난해에도 한 1억 원, 올해도 한 1억 원 해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말씀들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한 55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후에 우리 교사들과 여러분들이 합심을 해서 열심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글쎄 제가 실수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지금 예배당 부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뭐 기적 아닙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50억짜리를 어쨌든 잡아놓고 있으니까 벌써 한 10억 이상을 갖다 내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돈은 하나도 없는데 지금 100억짜리를 짓는다고 그러고 있으니 엄청난 그런 기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저는 꼭 져야 된다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전 환골 탈퇴해야 될 그러한 그 시점에 있지 않냐. 과거의 어떤 구습이나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고민을 해야만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기 그대로 정체해 있는 그런 상태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부탁을 드려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500명 교회를 하나, 200명 교회를 하나, 2000명 교회를 하나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교회를 지면 그게 한 2200명 들어간다 그래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요 광대성 그대로 갖고 와서 그대로 놓는다. 뭐 이게 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지. 교회만 커진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거든요. 크나 작으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의 아이들과 장래를 위해서 어떤 것이 오를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을 하고 그 분위기가 이렇게 좀 완성이 이렇게 좀 성숙하게 되면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 목사 이후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다 해서 다 뒤로 쳐지면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는 저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 강요하고 싶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는 우리 동아를 비롯해서 이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청장년들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런 걸 놓고 좀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리더들 세우면 여러분이 존중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존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목사와 함께 합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면서 리더십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우리 교회가 와 있다 기억하고 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누가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만 교회가 필요해서 임명을 한 그 리더십에 순종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회원으로 이 교회에 있는 한은 교회가 임명하는 그런 리더십을 존중해야 될 그런 책무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